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떤 오해가 있는지, 또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하고 일제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앞에 19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16절 말씀처럼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는 그 말씀. 그러면 19장 30절 말씀과 20장 16절 말씀 사이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이야기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선생님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청년에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다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그가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꽤나 성공한 인생이고 관리였으니까 청년 때 관리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생을 찾을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또 관원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진짜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 제사 지냈죠. 그리고 부자죠. 관원이죠. 또 영생에 대해서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 네가 그렇게 했다면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얼굴에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에서 멀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냥 주님이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에서 멀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왜 근심하며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이 주인 되었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말이죠. 물질이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물질이 주인 되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그 물질이 그에게는 안정감이었고 자기 정체성이었고 자기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나눠주라 했으니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팔복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다는 그 갈급한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나는 물질로 충분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안정감이고 내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 물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얼굴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든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이거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25절에 19장 25절에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니 이만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원할 방법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7절에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28절에 말씀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끝에 주님이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한 질문, 결국 어떻게 하는 자? 다 버리는 자. 다 버리라 이 말은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그 이야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게 되는 비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 먼저 제 3시에 나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장터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 우리나라도 인력 그 이렇게 대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자 3시에 나갔다. 3시는 우리나라 시간하면 이 시간에다 6시를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럼 9시죠. 아침 9시에 나갔습니다. 또 자 11시에 나갔습니다. 정오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거의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 부름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많은 인력 대기들 중에 내가 택함 받아서 자 일하러 간다. 그 말은 오늘 땡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 입장에서 땡치지 아니하고 그 부르는 사람 앞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 아침에 불렀든지 점심때 불렀든지 아니면 하루 끝나기 전에 불렀든지 그냥 불러준 그 자체가 굉장히 복스러운 이야기죠. 오늘 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총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9시에 왔든지 아니면 12시에 왔든지 3시에 왔든지 혹은 5시에 왔든지 아니 몇 시에 왔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반기 때에 어떤 사람은 곧 이제 해질녘 인생 황혼역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모태 신앙으로 불러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다진 사람도 그 불러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중에 인생의 절반 때 하프타임 때 불러준 것도 하나님 정말 감사할 일이고, 마지막 끝날 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 시간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 누구부터 부르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일하기 좋고 건강한 사람을 먼저 부르겠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일꾼이 필요하면 또 나가서 보고는 건강한 사람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해실녘에 부른 사람은 이제 다 부름받고 자기는 이제 누가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땡치고 돌아가야 될 그런 처지인데, 그래도 마땅히 또 그때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일하라 라고 하고 하루 품삯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만약 주인이 경제성, 효율성만 생각했다면 나중까지 남은 이 품꾼들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효용성을 생각하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일꾼을 불러주셨다, 그 말은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 끝에 이야기했으니까 영생을 얻게 했다, 구원받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생을 받는 것이고, 하프타임 때 구원받아서 부름받아서 주님께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생 마지막에 해질녘에 숨지기 전에 또 구원받은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일당을 벌지 못하며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이렇게 고용해 주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곧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 말씀이죠. 우리를 불러서 동역자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의 은혜고 또한 일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선택하여서 내 필요, 내 인생,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 7, 80억 되는 수많은 인구 중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요 하나님은 포도원 품꾼 주인이잖아요. 누구를 선택하여 부르든지 주인의 뜻에 따라서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와 같이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인력시장에서 나를 선택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이 결핍이 채워지도록 지원하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아침 일찍 일한 품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줬고 나머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이겁니다.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뻔한 사람들에게 그 주인은 넉넉함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품꾼의 삯을 지탱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품삯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 끝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19장 29절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부름 받은 사람도 영생을 받는 것이고, 하프타임 인생 절반의 부름 받은 사람도 영생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부름 받은 사람도 영생을 받는 것이고, 이 한 데나리오는 바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먼저 부름받은 모태신앙으로 부름받아 일찍부터 주님을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서 이런 품꾼들이 주인의 품삯 지급 방식에 불만을 품었다는 거죠. 왜 불만을 품었어요? 자, 11절을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을 했습니다. 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또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여겨줍니까? 라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한 사람과 똑같이 그 영생을 주십니까? 이것을 보면 이제 이 계산을 언제 하냐면 이제 마지막 일처리가 다 끝나고 끝날 때쯤 이 계산을 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죽는 순간에 바로 우리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했던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주인은 그 먼저 온 사람들 것을 뺏어서 나중 온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인 자기 것을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는 한 데나리온만 받았다고 불만을 이유할 그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영생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한 것으로 거기에 선택받아서 일한 것으로도 얼 땡치지 아니하고 하루 이렇게 먹고 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왜 불만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는 먼저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럼 이 포도원이 누구냐? 자, 7절 말씀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를 여기십니까? 이게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냐고,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아니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택함받은 선민인데 나중에 부름받은 이방인과 똑같이 여기다니요 하고 굉장히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저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선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니 나는 먼저 와서 먼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불만을 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너는 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유대인이 먼저 됐지만 이방이 나중됐지만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 간의 차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름받았든지 나중에 부름받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나중에 부름받았든 먼저가 될 것이고 먼저 부름받았어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나중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문제는 이 주님의 선함을 악하게 보는 일꾼들의 시선이지 주님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은 모두가 다 그 하루를 땡치지 아니하고 정말 품삯을 받고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원망 불평을 한다 그러면 먼저 되었을지라도 나중 된다. 마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온 품꾼들이 자기의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기들이 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었고 자기 자식이었다, 자기 가족이었다 그렇다면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이들이 넉넉히 받은 것을 기뻐하며 그 부르신 주인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만을 품었다는 것은 자기의 수고를 내서 더 받으려고 그 다른 사람, 곧 이웃의 삶을 무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사람, 나중 온 자가 자기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그 주인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핵심은 그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18장 시작하면서 제자들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8장 4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쭉 내용이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름받아 주님 앞에 그냥 땡치지 아니하고 영생 얻는 그 부름받은 구원 얻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별로 하지도 않는데 왜 똑같이 영생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나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주님이 은혜고 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불러서 주님께 영광 돌게 하신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